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한 말씀을 한 시간 더 살펴보고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오순절이 오기 전 며칠 동안? 열흘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그리고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질 때를 준비하였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는 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기도하며 성령님의 약속을 받았고 기도하는 중에 직분자를 세웠고 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갔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사건을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꼭 새로운 사도의 직분을 선출해야 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사도를 뽑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는 사도직을 세우는 것은 아니죠. 이제도 사도직이 세워져야 된다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고요. 이제는 사도시대가 지난 후에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으로 예수님의 명령이 변화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이 사도직을 세우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약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가롯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의 그 21절, 22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 21절, 22절 말씀이 원문을 보면 한 큰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구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원어적으로 보면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한번 기억하시면 좋죠. 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 단어가 should 또는 ought to 또는 it is necessary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영어로 풀어보면 it is necessary to choose one. We should choose one. We ought to choose one. 이라는 뜻으로 이 구절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꼭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이 이렇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ought to, it is necessary 라는 말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온 성도들이, 12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반대함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새로운 사도를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그 마음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를 좀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말씀,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 예언이 이미 되었고, 이 유다의 죽음도 이미 예언이 되었고, 또이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할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야 하는 것도 미리 예언되었고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베드로는 먼저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이것들을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 대해 미리 증거한 세 가지 내용을 빌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세 군데가 나와요. 바로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의 죽음,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는 것. 이 내용을 오늘 보면 16절에서 20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풀어볼 말씀이 있어요. 먼저 16절에 보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유다의 배신이 미리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요, 시편 41편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9절에 나의 신뢰하는 바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시편은 누구의 시편인가 하면 다윗의 시편이죠. 다윗이 성령님의 은혜로 이 시편을 고백했다. 분명히 다윗의 시편이었고 다윗의 경험으로 고백한 거였어요. 다윗의 친구가 다윗을 배반하였던 그 사건.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을 가르쳐 증거한 시편이었다고 풀어주시고 있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41편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자신의 가까운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한 구절이었다고 풀어주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은 가룟 유다가 곧 나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이 시편 41편을 말씀하시며 알려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베드로는 다윗이 쓴 다른 두 시편을 또한 말씀하세요. 그 시편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에 관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20절 첫 부분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시편 구절을 유다의 죽음으로 풀어주세요.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4절에서 25절.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저희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시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신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백한 시편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성령님의 은혜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에 참여되어 그분의 고난에 대해 기록한 말씀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시편이었다. 시편 69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오실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그를 삼켰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 구절도 풀어지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가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기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이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나와요. 성전에 장사하는 소굴로 바뀐 하나님의 지도하는 집이.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모여서 예수님 죽일 것을 모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키는 그 내용으로 이제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로 오면 메시아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를 심판을 위해 기도하는데 방금 읽었던 그 시편 69편 25절에 저희 것처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서 성취되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오늘 보면 18절, 19절에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가로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로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세교인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가로가 쳐져 있을 때는 이것이 성경 원본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가 가로를 쳐서 그 내용을 넣기는 넣지만 어떤 원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풀어주죠. 그런데 여기서 가로가 쳐져 있는 건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많은 주석들이 얘기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냐 하면 이렇게 가로를 친 이유가 어떤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에 이 말씀을 넣었다는 것으로 풀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유다의 죽음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 구절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죠.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간단하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유다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합쳐보면 우리가 좀더 자세한 내용을 유다의 죽음에 대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목을 매달아 죽었죠. 유다가 회개한 것이 아니었죠. 후회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서 다시 믿음을 회복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자기 자신 중심으로 후회한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몸이 떨어져 곤두박질하여 내장이 다 터져 나왔고, 그가 예수님을 판 돈인 은30냥으로 밭이 사여졌는데, 그곳을 피밭이라고 하여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졌고, 그곳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유다의 죽음에 관한 말씀도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거기에서 끝나는가?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오늘 본문에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도 시편 9절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유다가 가롯 유다가 죽은 후에 가롯 유다의 사도직이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져야 함을 미리 약속하셨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 10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8절.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물론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를 고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원수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실 것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시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 예수님을 대적한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의 사도직이 이제 새로운 사도에 의해 취해져야 함은 새로운 사도가 선출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신 겁니다. 구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풀어 전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새로운 사도를 선출해야 한다는 베드로의 설교에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가 전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알지만 또다시 기억할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푸는 원리가 어떠한 것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원리에 따라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시편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보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다 종합하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가서들.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 전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시편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바로 이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신 원리를 따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 전하고 있었던 설교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시편 41편, 69편, 109편 말씀들 다 다윗이 자신의 고난 중에 고백한 자신의 시편이었지만 다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감동서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그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여기서 풀어지는 거죠.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삶에 미리 참여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배신당하심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미리 경험하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시편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죠.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쓰여졌습니다. 비록 저자들은 다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배경과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현실 속에서 성경을 썼지만 그 성경을 쓸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글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감동설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 누가 쓴 거예요, 성경은? 100% 사람이 썼지만 또 100%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수학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50%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이 50% 쓴 것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쓰셨지만 사람이 그저 필기의 도구로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0%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100% 사람이 썼지만 100%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걸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자기가 인용한 다윗의 시편을 가리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셨다. 그저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이고 목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온 교회와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품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이제 교회가 새로운 사도를 뽑아 열두 사도를 채운 것은 물론 구약에 그 사도를 뽑으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의미도 있지만 구원 역사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처음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열두 사도를 세우셨을까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이 임했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가장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구약의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나온 열두 지파 위에 세워졌듯이 그 이스라엘 왕국이 가르치던 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임하였고 그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택하신 열두 사도들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이스라엘,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 열두 사도들이 채워져야 했다는 거죠.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 그 기초 위에 하나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즉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열두 지파와 열두 제자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고요. 지파로 대표되던 하나님 왕국의 시대는 지나가고 열두 사도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즉,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서, 열두 사도들을 채워, 이제 새 언약의 시대, 교회 시대, 천국 시대가 열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가 이제 세워지고,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후에는 어떠할까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열두 사도들을 채워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열두 사도 중에 하나가 먼저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수님 제자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는 아니고요. 그분은 예수님의 형제였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때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오히려 온 교회가 이 사도의 순교에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되는 사역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도시대가 지나가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쵸?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는 사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로 세워지는 분이 있긴 있었어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세워진 것은 열두 사도를 채우기 위해 세워진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따로 세우시고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도시대가 지나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시대가 지나갈 때에 쓰여진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들을 세우라는 명령은 없어요. 그런데 사도시대가 지나간 후에 이제는 무엇을 세우라고 하셨나요? 직분자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디도서, 디모데전, 후서. 전사, 목사, 가르치는 장로,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 사도를 대신하는 교회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의 기준을 보면 사도직이 더 이상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직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직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잘 보세요. 열두 사도에 포함될 새로운 사도를 뽑을 기준이 나와요. 어떤 자들을 뽑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자, 예수님 공생애 중에 함께 했던 자,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했던 자 중에 하나를 뽑아야 사도로 뽑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자들이 누구였죠? 바로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그 중에 누구를 선출했죠? 마띠아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더 이상 사도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중에 동행했고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거든요. 그 기준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후에는 말씀드렸듯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보내는 신약의 서신서들, 사도를 세우라는 명령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과 집사들, 그것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진 우리의 결론이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직분자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오늘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다는 거죠. They. It is necessary. Should. Ought. It is necessary we elect the officers of the church. 사도를 꼭 세워야 했듯이 이제는 교회가 직분자들을 꼭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이것을 명하시고 또한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120명의 성도들이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새로운 사도를 뽑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새로운 직분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걸림이 있더라도, 왜이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세우셨던, 부르셨던 12명의 사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도들이었습니까? 무엇보다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이 거짓 사도가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워지면 안 되는 건가요? 다 끝나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또 it is necessary 세워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의 예를 통해 이 땅의 유형교회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교회로 완성될 때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패할 것이라는 것. 그런데 그래도 세워가야 한다는 것. 세상 끝날까지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약속을 주셨죠. 우리가 실패할 것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 교회의 사역은 내가 함께하여 내가 이룰 거야.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다 다시 세워가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가 가룟유다의 실패도 알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도 알았고,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친 것도 알았어요. 그걸 모르고 다시 기도하며 세워갔을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들고 세우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여기서 사도를 택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택하여 세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친히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사도를 택했지만 그의 택하신이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거죠. 주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택하시도록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택하여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를 뽑는 것이 지금은 하지 않지만 그런데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에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인지 그리고 사도직을 하게 될 자인지를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택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열두 사도의 하나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잠언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당시에는 제비를 뽑아 예수님이 친히 사도를 세우시도록 기도하며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는 것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유효하지 않게 될까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제비를 뽑아 직분을 선출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뽑았죠? 온 성도들이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직접 선출하게 돼요. 더 이상 제비 뽑는 일은 없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직접 선출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집사를 선출할 때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도 온 교회가 기도하며 직접 직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직분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것이 It is necessary. 꼭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택하시듯 직분자를 우리도 기도하며 선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모든 교회의 사역, 아니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도 기도하며 예수님이 하시게 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 기도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열두 사도의 기초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구약의 여호수아서와 닮아 있어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요새 계시록 말씀 계속 살펴보죠. 계시록에 보면 이 땅의 교회의 사역과 사명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구약에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쟁을 벌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갔죠. 그리고 그 땅에, 정복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예수님을 대장으로 하여 성령님의 권능으로 열두 사도들과 이후에 교회와 성도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을 벌이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는 창가검의 전쟁이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전쟁을 위해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가 세워가며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온전히 승리하지 못했죠.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쟁과 승리에 이 땅의 교회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참여하게 하셔서 그 싸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직분자들을 세우고 이 교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권능을 따라 다 함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이 전쟁을 싸우며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전쟁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알려주셨어요. 누가 싸우시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싸웠던 전쟁에도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됨과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힘과 능에 의지하여 싸우려 나갈 때는 다 패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전쟁, 교회를 세우는 전쟁은 어떻게 싸우는 전쟁인가? 세상의 한 어떤 조직, 어떤 기업, 어떤 마켓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즉, 세상적인 준비가 잘돼 있어야 이 전쟁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거기에 대한 원리가 너무나 꽉차 있어요. 아,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교회가 세상적으로 더잘 준비가 되어 있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성공하면 예수님을 더잘 증거할까요? 그런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그랬나요? 초대교회가 그랬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자들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러한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 소명은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비천하고 무식한 어부들,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 의심으로 가득 찬 도마,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을 사도들로 불러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십니다.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키게 하시는 자, 회개하는 자들을 불러 예수님의 은혜에 매여 교회를 세워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죠?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저 아시죠? 저 주님 배반했던 자예요. 저주하기까지, 맹세하기까지 주님 버리고 도망했던 자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죽기까지 지키고 내가 주님을 위해 모든 걸 하겠습니다. 내 힘에 의해 고백했지만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매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에게 회개와 용서의 복음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 자들이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매여 형제들의 허물을 자기 짐으로 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형제들의 허물을 판단만 하겠죠. 자기가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형제들의 짐을 지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원리가 아니면 교회는 온갖 사람의 소견과 세상 원리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 세상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입니다.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을 불러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직분자들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심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시고 주님의 직분자들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It is necessary. Pressing on. 예전에 실패했던 것, 베드로. 예전에 부인하고 도망쳤던 모든 제자들.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는 Pressing on.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땅의 교회에 속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었고 배반했었고 이제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고 다시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심도 믿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매여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직분자들을 세워가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 넘버 405 함께 찬송하겠습니다.